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골목 상권은 물론 주요 상권에도 나가보면 유리에 임대문의라고 써놓은 가게들이 심심찮게 보이지요. 실제로 코로나 악재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문 닫는 곳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또 반대로 어떤 동네를 가면 이 동네는 코로나가 없나 싶을 만큼 호황을 누리는 상권들도 물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에 뜨는 상권과 지는 상권은 어떤 곳들인지, 또 자영업 시장, 임대료는 어떻게 구조조정되고 있는지, 여기에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고민은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아침 출근길 경제 뉴스부터 챙겨 들어보죠. 오늘은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가 6월 17일 날 나온 게 최근 거는 마지막이니까 한 2주일 됐어요.
네.
또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6.17 부동산 대책이 사실은 주변의 외곽 지역의 집값이 또 오른다 싶어서 그걸 잡으려고 했던 건데, 그거는 잡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또 잡으니까 이렇게 되면 뭐 전국이 다 규제 지역인데 그럼 다시 또 인기 지역으로 가자, 이제 그런 돈의 흐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네. 아무튼 또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아무래도 2일 날 대통령이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징벌적 과세가 필요하다. 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이 투기적 목적을 가지고 사고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더 과한 과세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사실 이게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되레 다시 부동산 시장이 끌어오르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잡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온 대책이 뭐가 되냐면 일단 세제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원래도요, 9월 정기국회에 정부 입법 형태로 그 종부세 법안, 20대 국회 때 통과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낼 예정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좀 시장이 심상치 않다 싶으니까 의원 입법 형태로 방향을 틀어서 7월 이달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끝마친다라는 방침입니다.
예.
이게 정부 입법은요, 해당 부처 법안 마련해서 정부 공포까지 총 14단계가 걸립니다. 그런데 의원 입법은요, 8단계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빨리 처리해서 내년에는 뭔가 시장 정책을 시행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어떤 게 준비되고 있습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보유세와 양도세를 주로 강화하는.
네.
그 말은 주로 이제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담을 늘리겠다.
부담을 과거보다 더 늘리겠다는 건데. 네.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일단 다주택자가 확실히 타겟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세율이요, 현행은 0.5에서 3.2%예요.
네.
근데 이거를 0.6에서 최고 4%까지 높이고, 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종부세 부담 상한이라고 하는 게요, 갑자기 올해는 세금을 10만 원 내다가 내년에는 50만 원 내게 되면 갑자기 너무 많이 내게 돼서 부담이 늘어나니까 어쨌든 얼마를 올리건 간에 상한은 200%로 해준다는 건데.
네.
이걸 아예 300%로 올려서요, 확실히 체감하는 종부세 부담을 좀 많이 느끼게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미 만들어졌던 법안이고. 네네. 말씀하셨던. 네. 건 그게 아직은 통과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뭔가 플러스 알파를 더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더해가지고요, 이게 이른바 이제 실효세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현행 6억 원인 종부세 기본공제 혜택을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다주택자의 같은 경우에는 현행 6억 원까지는 어쨌든 종부세가 기본공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종부세 계산할 때 6억 원은 빼고 시작했는데.
네네. 1주택자. 예. 같은 경우는 9억 원. 근데 요거를 좀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요, 실제로 부담 하면은 세금이 더 많아지겠죠. 세율을 안 건드리더라도. 근데 여기서 심지어 세율까지 건드리는 데다가
과표 자체도 커진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늘어나는 건데.
진짜 내야 되는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죠.
양도세도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보다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로 더 중과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더 올려요?
네,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요, 어쨌든 이렇게 보유세와 양도세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보유세를 높이면 아 부담이 되니까 시장에서 집을 좀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양도세까지 높아버리면 사람들이 집을 안 팔 수가 있잖아. 아예.
그래서 이게 요즘 매물 잠김이 시작된 게 거슬러 네. 올라가 보면 2년쯤 전인가요? 이 양도세율을 많이 높여놓으니까 취지는 알겠죠. 이러니까 이렇게 무서우니까 집 사지 마세요라는 네. 뜻이었는데 네. 이미 갖고 있는 분들도 그럼 못 파네? 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높은 양도세율은 정권 바뀌면 달라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안 파니까 이제 매물이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어요?
네.
이번에도 다 양쪽으로 조인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시적으로 좀 약간 좀 빨리 좀 집을 내놔라 하면서 양도세 완화를 한시적으로 대책을 내놨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예 오히려 더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까지 보면요. 거주자인 1세대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다 팔면 9억 원까지는 비과세였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모두 2년 이상인 경우 9억 원인데요. 이때 적용한 이제 양도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10년 살면 대부분 깎아주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를 뭐 한 20년으로 높이고 10년만 사셨으면 한 반만 깎아주고 네네.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나와 봐야 알겠죠? 어떤 내용들 들어있는지. 다른 내용도 하나 좀 보죠. 최근에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늘어나면서 간편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고도 있는 모양이에요. 비밀번호만 알면 다 결제가 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단은 먼저 보상해주고 나중에 조사해보고 그래서 뭐 소비자 잘못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혹시 소비자 잘못이 있으면 그때 다시 청구하는 걸로
네네.
그런 제도 이게 법으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법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게 문제가 된 게 최근에 지난달에 토스 부정결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이때에도 토스가요 조금 약간 자기네 브랜드 평판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피해액을 일단 전액 환급해 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 해당 건에 한한 거였고요. 그런데 이번엔 아예 카카오페이가 아예 우리가 제도로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선보상 제도를 다음 달부터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특정 간편결제 회사의 정책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워낙 간편결제 시장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요. 한쪽이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아마 다른 곳도 조만간 도입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건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페이 시장, 땡땡페이로 대표되는 이 간편결제 이용 규모가요. 2015년에 20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난해엔 120조 원 돌파했고 아마 올해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대중적 서비스로 급성장하는데 투자자 보호 조치가 좀 미비하다라고 판단해서요. 금융당국이, 금융위원회가요. 연내 전자금융법을 개정을 해서 그래서 이용자 과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피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이제 법을 개정하는 연내에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러니까 아예 카카오페이 측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와서 우리가 선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거 그냥 이렇게 물어주는 게 아마 저렴할지도 몰라요. 페이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안 하려면 굉장히 보안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해지거나
네.
비용이 드는데 1년에 뭐 사고 몇 번 난다고 그거 다 물어주고 말지 이렇게 대응하면 오히려 뭐 저렴하기는 할 거예요.
네, 실제로요. 이게 부정결제 시 만약 선보상 해주는 거는 글로벌 흐름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간편결제잖아요. 그런데 이거 사고 막겠다고 뭐 여러 가지를 도입하다 보면 간편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간편결제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페이팔 같은 경우에요. 지난해 11억 달러를 무려 소비자에게 배상해줬다라고 합니다. 페이팔 전체 매출액이 약 0.15% 수준이에요. 11억 달러만 놓고 보면 엄청나네 하지만
예.
이 매출 시장 파이 자체를 키울 수 있다 보니까 0.15% 수준에 불과해서 간편하게 결제하면서 그냥 보상을 해주는 게 오히려 회사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뭐 페이팔이 받는 수수료의 뭐 30분의 1, 40분의 1 이 정도일 테니까 저도 아마존이라고 하는 해외 쇼핑몰 있죠?
네.
가서 뭔가를 샀는데 배송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배송이 안 됐다고 전화를 하고 뭐 메일을 보내고 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영어로.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알았어요 하고 그냥 바로 취소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안 됐는지 일일이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뭐 이른바 블랙 컨슈머라고 해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조차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그냥 그거 몇 건이나 된다고 그냥 그렇게 봐주고 말자. 플러스 알파로 뭐 우리를 더 좋아하겠지 이러면. 그래서 다들 그런 흐름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했죠. 예. 뭘 샀느냐고는 안 여쭤보시는군요.
책을 사셨을 것 같은데.
금값 얘기 좀 해보죠.
네.
금값이 요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 무려 올 들어 21%나 올랐습니다. 이른바 이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이제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안전자산은 금을 사두자라는 이른바 신골드러시라는 표현까지 쓰는데요. 한국거래소의 금시장, KRX 금시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금 그램당 가격이 68,700원, 1월 2일 가격보다 11,840원 올랐습니다.
예.
연초에요. 만약에 1kg짜리 골드바를 사뒀다고 하면 6개월 사이에 1,000만 원 이상 이득을 본 겁니다.
한 20% 정도 수익률이 생겼죠, 연초
네,
대비?
맞습니다.
금에 투자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금은방 가서 금반지 하나 주세요 하는 방법, 뭐 조금 돈이 더 있으신 분은 금괴 사서 넣어두는 방법, 뭐 금 ETF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으로서는 KRX 금시장 여기 가서 사는 게 제일 좋다? 네, 그거예요?
사실 요거 자료 낸 곳이 KRX 예. 한국거래소입니다. 자기네가 가장 낫다라고 하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실물 금에 투자하는 거.
예.
골드뱅킹이나 은행 금신탁이라고 해서요. 은행 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금 ETF가 있고 KRX 금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측면에서 보면요. KRX 금시장이 가장 유리한데요.
이게 그냥 국가에서 특혜를 준 거죠?
네, 맞습니다. 수수료가 0.2%고요. 무엇보다도 매매 차익이 비과세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네. 양도소득세는 안 낸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안 내니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약간 많이 투자를 한다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금을 뒤로 거래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좀 하세요라고 해서 양성화 차원에서 특혜 준 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 몇 년 후에는 없어질 겁니다. 아무리 특혜도. 아니 왜 여기는 더 세금을 덜 내게 해줘요. 이유가 없죠. 아직은. 세금 없을 때 얼른 하시라 그 말이죠. 굳이 하려면, 굳이 금 투자하려면.
네네.
네.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최영진 씨가 보내오신 질문입니다. 10년 전에 산 주식을 아직 들고 계신데, 어이구. 3년 뒤인 2023년부터는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 그때쯤이면 주식을 팔지도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들고 있었던 주식은 양도세 계산할 때 좀 우대해 주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거는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주식 양도세는요. 오래 보유할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는 생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아직은 그런 제도를 도입 안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고 하려면 할 수는 있다는 뜻인데요. 미국은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1년 이상 갖고 있었던 주식은 세율을 낮게 낮은 양도세율로 부과를 하고요. 1년 이상 갖고 있었던 주식은 더 높게 매기고 1년 미만으로 갖고 있었던 주식은 더 높은 세율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년 이상 길게 갖고 있었던 주식은 세율을 낮추고 1년 미만으로 갖고 있었던 주식은 더 높게 세율을 매깁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은 양도세 계산할 때 연봉에 따라서도 세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리하고 박전무하고 둘 다 애플 주식 사서 6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연봉이 높은 박전무가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미국은 야 김대리 나 주식 투자 좀 해야 되는데 네 이름 좀 잠깐 빌려주라. 너는 연봉이 얼마 안 되니까 주식으로 돈 벌어도 세율이 낮을 텐데 나는 연봉이 높아서 주식으로 벌어봐야 거의 다 세금으로 나가. 이름 좀 빌려줘. 이런 식의 부탁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세금 제도는 이렇게 나라마다 다른데 아무튼 주식을 오래 길게 보유하고 있었으면 양도세를 좀 깎아줍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제도는 없다. 이게 답이겠습니다. 그걸 아마 안 해주는 이유는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세금이 좀 덜 거치는 걸 정부에서 걱정한 결과일 겁니다. 만약 주식을 오래 보유할 때 세금이 더 유리하면 세금도 깎아줘야 되지만 사람들은 당연히 더 오래 보유하겠죠. 그러면 거래세도 좀 덜 거치잖아요. 이제 그런 면도 좀 있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영차 영차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잠시 후 9시 5분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영차 영차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요즘 가게 안 나가서 걱정인 임대인들도 많고 또 장사 안 돼서 걱정인 임차인들도 많고 또 근데 다녀보면 참 호황인 것도 있고 그래요. 요즘 상권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임대 문이, 그러니까 가게 비었다 이거죠. 그렇게 예. 써 있는 건물들, 가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예, 제가 그런 동네만 다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래요?
전반적으로 보면 요즘 임대 문의 점포가 좀 늘고 있다. 많이 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현장 상권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예.
특히 코로나 여파가 이 창업자들에게는 이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비싸게 이 분양받았는데 내 점포가 공실이다, 비어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코로나 시대가 이 상권의 지형도를 좀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차인 빌려서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 안 되니까 고민인 거고
예.
그러니까 나가시는 걸 테고요.
예예예. 예, 예.
빌려주는 월세 받는 분들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수십 년 전부터 이 건물 갖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예.
나도 노후 자금 이거 턱 털어서 요 상가 샀는데 있어 월세가 들어와야지 이걸로 이제 이자도 갚는데.
예예.
그 자꾸 공실이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고민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노후를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쓸어부어서 신도시 1층에 10평 상가 하나 분양받았을 뿐인데 그 당시에 뭐 분양 대행사 얘기로는 아무리 못해도 3, 4% 수익률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 듣고 했는데
예.
요즘 뭐 신도시에 가보면 1년 렌트 프리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월세 안 받습니다. 이런 신축 상가들도 눈에 띄고요. 심지어는 뭐 한 10억 정도 보통 투자한 상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통
가게 보면. 한 칸에 10억.
그렇죠.
예.
10억이라는 게 분양가 4,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분양평수
아,
20평이면
예,
그렇죠.
예.
20평이면 그냥 1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면적 10억을 한 3%, 4% 수익률로 하더라도 보증금 5천에 300은 받아야 되는데
네.
제가 아는 분도 최근에 보니까 5천에 300이 아니고 3천에 150 정도 줬던 카페가 갑자기 1년 영업하고 나갔습니다.
아하.
그래서 150자 이 임차인을 찾으려니까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지도 못하고 뭐 계속 임대 그 당시에 분양받을 때 대출 이자도 있고 또 비어 있으니까 상가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야 이건 수익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수익입니다. 뭐 이런 걸 하소연하는 이런 임대인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월세가 비쌉니다. 월세 150 내면서 야 한 잔에 커피 3,000원짜리 카페 이거 운영하기 힘듭니다.
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상권이 지금 상당히 좀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별로 좀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동네에 손님이 적은 거, 예상보다 손님이 적은 게 원인이고 해결하는 방법은 1년 렌트프리라고 하는 건 월세 안 받는다는 얘기죠. 관리비만 내면서 계세요 일단 그 얘기죠.
비어있는 것보다는
네.
와서 일단 공짜로 관리비 내고 영업하시고 대신 1년 후에는 정상 월세를 내주십시오 하는 개념의 임시방편인데요.
그거 계약할 때는 1년 이상으로 계약해야 돼요 그럼?
그렇죠. 보통 기본적으로 한 2년 정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네.
1년 정도는 한번 공짜로 영업을 해보십시오. 하지만 그게 근본 처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거면 그냥 월세를 깎아주지 2년 계약하면서 1년 공짜로 줄 거면 월세를 반으로 하지 왜 굳이 그렇게 복잡한 계약을 할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만큼 신도시의 상가가 어떻게 보면 분양 물량부터 공급 과잉이 아니었는가 주변의 이 수요층이라든지 상권 자체 정확한 영업력을 측정하지 않고 상가가 어떻게 보면 개발업자의 논리대로 너무 과잉으로 개발됐다라는 이런 시각도 저는 있다고
많이 들어와서 괜히
그렇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참 안 풀리겠네요. 손님들이 거기 가서 커피 더 자주 마셔줘야 되는데 손님들도 안 갈만 하니까 안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권에.
특히나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언택트 소비가 어떻게 보면 일상화되면서
예.
당연히 이런 그 이 정도면 배우 세대 신도시 뭐 2만 명이면 5만 명이면 이 정도면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으로 이렇게 분양도 받고 창업도 했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창업 시장의 컨디션 자체가 지금 녹록지 않다.
잘 안
특히 뭐 상권 같은 데 보면 요즘은 대형 상권인데 해도 1층에 아주 목 좋은 곳, 예전 같으면 권리금 뭐 3억 4억 했던 이런 자리들도 임대문이 공실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네.
야 요즘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중하급지부터 임대점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아주 상급지 노른자의 지역도 요즘 공실 임대문이 서비층 가격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창업시장이 요즘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상가 임대시장도 자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떤 상권이 보통 그래요? 눈에 띄는 게. 예전에는 이런 간판 안 붙던 곳, 떴던 곳인데 임대문의 그렇죠. 같은 거.
요즘 뭐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은 역시 요즘 뭐 사이버 강의가 거의 이렇게 보편화되고 있는 대학가 상권, 홍대 상권 같은.
아, 학생들 안 오니까.
맞습니다.
학교에.
이 대학가 상권들이 기존에는 방학 때만 어려웠는데 네. 학기 중에도 사이버 때문에 학생이 안 옵니다. 이런 거 있고요.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도 요즘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네.
요즘 뭐 회식 손님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뭐 이런 상황 그리고 전국의 이런 제주도 같은 이런 관광지 상권도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뭐 네. 이런 경우가 많다고 봐야죠.
그러면 반대로 대학생들은 학교 안 오면 집 근처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회사원도 집 근처에 있을 거고.
예예예. 예, 예.
그럼 동네 상권은 또 예전보다는 괜찮겠네요. 왜 평일 대낮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죠? 이런
맞습니다. 사실은
느낌?
그 반등세는 반드시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소비를 네. 중단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요즘 슬세권 이런 키워드도 있는데요. 슬리퍼 신고 야 동네에서 지갑 여는 아하. 이런 슬리퍼족들 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동네 상권 아니면 한때 소도시 여행 뭐 이런 거 일본 소도시 여행 이런 거 뜯었습니다만 오히려 국내 소도시 여행 그다음에 요즘 차박 뭐 차박 캠핑 아, 차 가지고 가서 1박하고 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소도시 골목 상권 이런 곳들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늘었다 이런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하기야 요즘 해외여행도 거의 못 가니까
예,
아주
예,
못
예.
가죠 뭐. 그러다
예,
보니 그 수요도 이제 다 말씀하신 그런 쪽에 방문하는 걸로 바꾸는 조금 뜨는 것도 있긴 있다는 건데 뜨는 곳들이 매출 늘어나는 정도는 미미하고
예.
평소에 많이 즐기던 곳들에서는 매출은 많이 감소하고 그렇다는 뜻인가 봐요.
가장 뜨는 곳은 역시 온라인 상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특히 뭐 홈쇼핑 시장 요즘 뭐 초대박을 터뜨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거기야
다
뭐
대형자본이죠.
예.
예 그리고 배달 상권. 상당히 그래도 배달과 온라인 상권만큼은 코로나 시대가 오히려 즐겁습니다. 이런 소리도
알겠습니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가게 빌려서 장사하려는 분들은 좀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예, 저는 가게 빌려서 하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월 임차료 대비 예상 수익성을 좀 산정해 봅시다. 지금 한 달에 여기 월세를 얼마를 달려고 하는데 한 달에 월세 예를 들어서 150 내려면 한 달 매출이 월세의 10배 정도 한 1500원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저것 빼면 야 매출액 대비 순익률 20%는 떨어지겠는가 그렇지 않겠는가에 대한 최소한 투자 대비 수익성에 대한 정밀한 필터링 예, 이런 거 후에 점포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이긴 기본인데 참 안 따져지나 봐요.
그게 그렇죠? 정말 쉽지 않고요. 권리금 같은 경우도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야 5천만 원 나누기 12 해서
네.
야 한 달에 한 4,500원 떨어진다는 건가? 뭐 이런 거 좀 정밀하게 검증 후에 점포 계약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어요. 상가를 분양 받으셔서 월세 받아야 되는 분들도 고민이 많을 텐데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분들한테는 무슨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10억짜리 상가 사는데 너무 무턱대고 영업하시는 분들 말씀만 믿고 계약하시는 분들 많은데 100만 원짜리 핸드폰 사더라도 너무 따져보고 우리는 구매하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이 상가의 현존 가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 시즌과 관련된 지금 앞으로 미래 가치가 이 상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최소한 주변 상가들의 수익성이 내가 분양받는 상가하고 어느 정도 연동돼서 지금 수익성을 올릴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가의 어떤 현존 가치 미래 가치를 좀 정확히 검증한 후에 점포 이 분양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따져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요.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올게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